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몇 주 안에 중미 카리브해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복수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당국이 해당 러시아 함정들과 항공기들을 추적해왔다며 이들 전력이 몇 주 내로 카리브해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올여름 쿠바와 베네수엘라 기항을 포함하는 해군 훈련의 일환으로 전투 함정들을 카리브 해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교적 적은 수의 함정과 항공기들을 동원하게 될 러시아의 이번 움직임은 위협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미 해군이 이 훈련을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 등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를 하르키우 접경 지역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한 데 대해 러시아가 비대칭적 조치를 예고해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 정부에 다음 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안드레이 시비가 우크라이나 1외무차관은 어제 베이징에서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평화회의에 중국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중국의 참여로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차관의 회담 뒤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평화회의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는 이번 회의 주최국인 스위스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주요 국가 등 최소 70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H5N2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멕시코 거주 59세 주민 한 명이 발열과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과 전반적인 불쾌감 증세를 보인 뒤 지난 4월 24일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같은 급성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이유로 3주 동안 병상에 있었으며 가금류나 다른 동물에 노출된 이력은 없었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H5N2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조류 인플루엔자의 한 유형으로 WHO는 이번 사례가 인간이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이 실험실에서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민간인들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한다면서도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생 즉시 WHO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유엔 시설 내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여러 명을 공습을 통해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학교 내에 있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 여러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의 이 시설에 공군 전투기들이 정밀타격 방식으로 공습을 수행했으며 공습 전 항공감시 등을 통해 민간인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과 현지 병원 측은 이 공습으로 23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병원 측 자료와 자사 기자의 보고에 어린이 14명과 여성 9명을 포함해 최소 33명의 사망이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양측 간 휴전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4일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데 이어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도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포괄적 휴전안에 하마스가 동의하고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 여름에 실시될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한일 훈련 프리덤 엣지가 3국의 상호 운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7도, 낮 최고 18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한 이른바 오물풍선 도발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한국 민간단체가 또다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열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경기도 포천에서 6일 오전 0시에서 1시 사이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을 에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에드벌룬의 K-POP과 나훈아, 이명웅 등 가수들의 노래, 그리고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내는 등 지속해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군은 이 단체가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살포한 대북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중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틀 뒤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풍선을 한국 측에 날려보냈습니다. 또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을 잇따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인 지난 2일 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공개된 마당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나 위성항법 장치 신호 교란 등 모종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양쪽 다 딜레마죠. 북한은 확성기 방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물론 이제 하긴 할 겁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대응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대응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키포댓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이 또 이제 걱정이죠.
조 박사는 한국 내 여러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비공개리에 보내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은 현 상황이 자칫 위험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단 살포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공개 살포에 북한이 추가로 맞대응을 하면 남북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복합 도발 대응 조치로 지난 4일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무기개선 일대 군사훈련도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전방지역에 전술 핵무기 운반수단 등을 배치하면서 힘자랑을 하고픈 욕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성동격설식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이에는 이 방식의 대응 또는 비례성의 원칙에 관한 대응 이건 북한의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기동형 방식을 쓸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당장 가능하고 재개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해병부대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그리고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육군 포사격 훈련을 이달 중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의 확전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급격하게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동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서 자신들의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거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것을 확전해서 계속 가는 게 자신들한테 너무 많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1차적으로 중단한 거기 때문에 재개 안 할 가능성도 저는 한 반은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북한이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다시금 재개를 한다면 그러면 한국 정부 1차적으로 K9 자주포 백령도에서 쏠 거예요.
한편 한국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 데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적대적 언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5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BOA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영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관련 노력으로 파트너, 동맹들과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군사적 공조,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어 조치에 대한 투명성, 적절한 위험 감소 조치를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4일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한국, 일본이 실시할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가 영내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프리덤 엣지에서 우리 3국은 미한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미한일이 올여름 실시할 예정인 프리덤 엣지 훈련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미 한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프리덤 엣지로 명명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 한일 훈련을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공중, 수중,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4일 VOA에 그동안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매년 연합훈련을 진행해왔고 한국과 일본 군사 관계자들이 상대국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참관해왔다며 하지만 3국 연합훈련은 과거 양자훈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means a lot is the forces working together on a large scale.
벡터 교수는 미한일군이 대규모로 협력한다는 뜻이고 이런 훈련을 매년 진행하게 될 경우 준비태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서는 남북 간 문제라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일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한편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일본 등 역내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add on to that. What I can tell you is, you know, we continue and always will consult with.
싱 부대변인은 또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최근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는 추가로 덧붙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함께 실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년 만에 실탄 투하 훈련으로 미국 한국 동맹의 막강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 확장 억지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5일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함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 제이담 투하 훈련도 7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미칠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 공군 B-1B 랜서가 한국 필승사격장에서 한국 공군 F-15K와 함께 미한 공군의 상호 운용성과 타격력,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실탄 및 근접 공중지원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37 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1B 한 대와 한국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두 대가 500파운드의 합동 직격탄 GBU-38 실폭탄을 투하해 다수의 모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동시에 타격해 미한 동맹의 연합 근접 항공 지원 및 정밀 타격 역량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칠 공군은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실탄 투하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라면서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며 확장 억지력을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자 미칠 공군 사령관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연합군이 유사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한국과 미국 공군의 막강한 역량은 적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이고 비대칭적인 연합군 전력의 우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칠 공군은 또 B-1B는 미 공군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 중 가장 많은 유도 및 비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어느 적을 상대로든 대량의 정밀 및 비정밀 무기를 신속하게 투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특한 혼합형 날개와 기체 구성, 가변형 날개와 터보팬 엔진이 결합돼 장거리 운항이 가능하고 기동성과 빠른 속도를 낼 뿐 아니라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생존 역량이 향상된 다목적 무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소의 전략무기 제한협정에 따라 핵무기 투발 능력을 제거해 현재는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지만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 3대 미 전략 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적들에게 가장 두려운 전략 폭격기로 통합니다. 미 709는 실탄 투하 후 B-1B는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와 KC-135 공중급유기, 한국 F-35A와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한국 서부지역 상공에서 공대공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5세대 및 4세대 항공기가 폭격기와 함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미한 연합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버슨 미 709군 사령관은 한반도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훈련은 동맹을 수호하고 영내 안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이날 B-1B가 실전 투하한 합동 직격탄은 기존 재래식 폭탄에 관성항법 시스템과 위성항법 시스템 GPS, 유도제어 장치가 포함된 새로운 꼬리 부분이 추가돼 모든 기상 조건에서 폭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킨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일단 발사되면 지정된 목표를 향해 자율적으로 좌표를 탐색하면서 날아가는데 오차는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경우 가장 적게는 반경 5m 이내이고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을 경우에도 30m 이내일 정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미한 동맹이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훈련의 의미는 한미연합사가 김정은이 오판에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 인민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 상호 운용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이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미연합공군은 김정은이 대남 공격을 명령할 경우 그가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장소 등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표적을 매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 공군력이 합쳐지면 타격하지 못할 표적은 없으며 그 누구도 이 정도의 화력으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 message it should send to Kim Jong-un, it should give him pause in knowing that the ROC and U.S. combined air forces can strike any target.
맥스웰 부대표는 또 B-1B가 실탄을 투하하는 이런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미국에서 이런 훈련들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런 훈련이 한국 영공과 영토에서 실시되는 것을 대체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은 매우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공세를 확대하면 자신들도 그에 대한 대응을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폭격기인 B-1B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has been very aggressive in its threats lately and its actions, provocations it's taken.
이어 B-1B가 이날 투하한 합동 직격탄에 대해선 대부분의 군사 목표물과 다른 많은 종류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제한적이든 광범위하든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분명 수무리하겠지만 미국이 이런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해 자신의 목표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ould have to worry about that. He's clearly going to try to hide if he ever carries out an attack, either limited or more.
따라서 이날 훈련은 김정은에게 대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그를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공군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12시 56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비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을 안심시키는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험은 이전에도 300회 이상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의 마셜 제도에 위치한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에 콰절린 환초까지 약 4,200마일, 약 6,759km를 날았습니다. 토머스 부시에르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타격과 핵 임무는 미국 방어와 국제 안보의 근간이라며 이러한 임무의 일환으로 우리의 ICBM 전력은 핵 3축의 가장 뛰어난 부대로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전투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태세를 보여주고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B-52H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으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속력은 시속 2만 8,200km에 이릅니다. 현재 미국은 2029년 첫 인도와 2030년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ICBM 센티널을 개발 중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니트맨3를 주력 ICBM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를 비롯한 당국자들과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한 핵협의그룹 NCG 한국 측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뤄진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공동 참관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한국 대표단의 발사 참관이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우리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의 공동 억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2016년에도 미국 ICBM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정계인 문전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김 의원은 의회 내에서 미한관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4일 뉴저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81%의 득표율로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4일 저녁 당선 확정 후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방금 뉴스를 봤다며 이 놀라운 승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는 놀라웠다며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우리의 운동을 미 상원으로 가져갈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의원에 대한 기소가 지난해 발표된 이후 상원 의원 출마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 도전입니다. 41세의 김 의원은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밑에 태어나 이후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옥스퍼드대에선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보좌관을 지냈고 이어 국방부와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외교정책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다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하원 입성 후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방 및 국제관계에 대한 주요 목소리를 내는 인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김 의원은 미한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맹 관련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힘쓴 것이 대표적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지지하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접근법을 옹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VOA와의 인터뷰에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제재 완화와 일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는 스냅백 방식을 제안하며 이런 합의를 한다면 미국과 국제사찰관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at would allow us to have international inspectors on the ground, be able to have U.S. inspectors on the ground.
또한 북러 무기 거래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9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초당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불량 행위자 역할을 계속할 수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for a long time now in bipartisan ways.
이어 국제연합을 더욱 강화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러시아를 돕는 모든 나라에도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내에선 2021년 워싱턴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건물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진이 보도돼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48%의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와 오는 11월 선거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 김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역인 메넨데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의 독립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북한 유류 항구로 향하는 유조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최소 7척의 유조선이 드나들면서 최대 21만 배럴의 정제유가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에선 선박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지난 5월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포 중심부의 유류 하역 부두 5개와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부두 한 곳에서 최소 7척의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길이 100m 내외의 중형 유조선으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하역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엔 남포 일대에 구름이 끼거나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이 열흘이 넘습니다. 따라서 실제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은 7척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 남포 유류 하역시설에 정박하는 유조선을 토대로 북한의 불법 유류 반입 정황을 조사해왔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거친 유류가 북한 남포 등지에 하역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정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분석을 인용해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왔는데 지난달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기간 북한이 확보한 정제유는 7만에서 21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서 BOA는 지난 3월과 4월 최소 15척의 유조선이 입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3개월 동안 반입한 유류는 22만에서 최대 66만 배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5개월 만에 연간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유류 반입량에 관심이 쏠리는 건 곳곳에서 드러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제유 거래 정황 때문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수천 톤에 달하는 유류를 러시아에서 북한 남포로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고문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차 선적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차 선적 일정이 5월 18일로 적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BOA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천마산호 등 북한 유조선이 지난달 서해를 출발해 대한해협을 거쳐 한반도 동해상으로 운항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이들 선박은 동해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중간에 의도적으로 위치 신호장치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후 이 선박이 어디로 향했느냐는 점입니다. 서해를 출발한 북한 선박이 한반도 동해상에서 사라졌다는 건 최종 목적지가 북한 동해의 한 항구거나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입항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 등을 받게 되는 유엔 제재 선박은 대부분 자국 영해에 머물거나 폐선 처리됩니다. 그만큼 천마산호 등의 지난달 운항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선박뿐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도 유류를 거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질유 제품을 열차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인 두만강 인근 북한 측 선로에는 5일 현재 길이 500m가 넘는 열차 2대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열차만으로 두 나라의 유류 거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차를 통한 유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 이처럼 긴 길이의 열차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간 유류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과 시리아 간 핵시설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양국 간 핵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는 북한이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을 도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아마노 유키아 전 IAEA 사무총장의 2011년 5월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북한과 시리아 간 핵시설의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시리아 핵확산 방지조약 안전조치협정 이행회의에서 2007년 9월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에서 파괴된 시설은 IAEA에 신고했어야 하는 원자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 영변의 가스 냉각 흑연 감속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IAEA가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IAEA의 기술적 평가를 거듭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다이르 알주르의 미신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건설한 것과 관련된 미해결 안전조치 의혹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 측과 성실하게 협의해온 사무총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북한 간 핵협력과 관련한 과거 UN과 IAEA 보고서를 모든 공관과 특히 IAEA 이사국들이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시리아는 IAEA와 이사회,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기를 바라며 IAEA의 노력을 지연시키고 모호하게 만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무총장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기대하며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는 것을 IAEA가 확인할 수 있고 시리아의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문제를 다음 정기이사회와 향후 모든 회의에서 의제로 계속 다뤄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것은 IAEA 안전조치 체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시설 유사성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는 시리아가 분명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5일 VOA에 시리아가 다이르 알주르에서 건설 중이던 원자로는 북한의 많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t the time
also actually made a statement to the World Affairs Council of Los Angeles.
백토르 교수는 그 근거로 시리아의 원자로가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이 파괴되기 전에 모든 정보 수단을 동원해 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북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당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리아가 폭격 다음 날 불도저와 건설 장비를 동원해 현장에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없이는 지을 수 없었던 시설이라며 시리아는 북한과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토르 교수는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확산 문제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국제사회가 막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cooperation we can do something about has become an issue because of the fact that Russia and China aren't doing anything.
백토르 교수는 특히 북한과 외부 세계의 협력 확대가 문제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불량 국가 활동, 특히 중동의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3일 IAEA 이사회 개막 성명에서 지난 3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와 IAEA 간 새로운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과거 활동과 관련한 문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유관 국제기구가 회원국 간 피해를 주는 혼신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회원국의 의무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의 전파 교란을 관리하는 유엔 산하 국제 전기 통신 연합 ITU가 북한의 최근 한국에 대한 전파 교란 행위가 헌장 위반임을 시사했습니다. ITU 공보실 대변인은 5일 최근 북한의 GPS 교란 공격과 관련한 대응 조치를 묻는 BOA의 질의에 직답 대신 전파 교란 방지 및 대응 방안을 담은 ITU 헌장 조항을 상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ITU는 한반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GPS 등 RNSS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혼신 사례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ITU 헌장은 회원국들에게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전파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선 통신의 사용 및 전파 간섭 방지 등을 명시한 헌장 45조와 47조를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5조는 모든 무선국은 목적이 무엇이든 다른 회원국이나 승인된 운영기관 또는 기타 허가된 운영기관의 무선 서비스 또는 통신에 유해한 혼선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설립 및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7조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전파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헌장 15조는 비행의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에 대한 전파는 국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ITU에 한국은 1952년, 북한은 1975년에 가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도 이날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는 대신 민간항공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교란 또는 GPS 신호를 기만하는 이른바 스푸핑을 자제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는 내용의 제41차 이카오 총회 결의를 상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당국은 지난 3일 기준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과 옹진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 신호가 누적 1,4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와 관련한 GPS 전파 혼신 신고 건수는 507건, 선박은 97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국외교부는 지난 4일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 세 곳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도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ITU와 이카오, IMO 등에도 동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이카오는 제208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이카오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IMO도 같은 해 11월 북한의 GPS 교란 행위를 비난하는 공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후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유린 문제는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5일,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심각하고 오랜 인권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이달 중순 유엔 안보리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인권공개회의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의 상관관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정의와 책임 담보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권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2014년 2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이후 2014년 12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유엔 COI는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고사항들은 여전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인권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북한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회의가 열렸습니다. 6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달 중순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진전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WMD program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한국 외교부는 공개회의 개최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견지해왔다면서 양자, 다자 차원의 다양한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에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평화, 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외면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쏟는 한편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평화, 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핵 개발 등 국제 평화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안보리가 지속적으로 관여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탈북민 출신 화가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 기간 중에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한 갤러리에서 2024 오슬로 자유 포럼의 일환으로 탈북화가 송벽 씨의 전시회 지상낙원 북한을 노래하다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오슬로 자유포럼을 주최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인권재단은 행사 초청장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벽화가는 한때 북한 정권을 위한 선전 포스터를 그렸고 기근과 고문, 학대를 경험하면서도 북한을 유토피아로 묘사하는 장면을 그렸다며 2002년 북한을 탈출한 이후 그는 예술을 통해 북한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송화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직접 제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형상화한 세계 촛대에 불을 붙이는 점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짧게 타들어가는 촛불에 비유하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독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개개인의 인생이 촛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송화관은 5일 BOA와의 통화에서 독재자와 평민 모두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촛불처럼 꺼지는 게 인생이라며 북중러 독재자들에게 자국민과 다른 민족을 탄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면서 공성세로 독재도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할 거고요. 삶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촛불을 바라보면서 좀 좋은 일만 하시면 하는 바람, 그리고 타민족을 이제 고통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 그걸 다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이번 전시회엔 또 10m 길이의 대형 그림책자 4개에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와 공개 처형 등 주민들이 겪는 탄압, 김씨 일가의 허상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보위원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담긴 작품도 포함되었습니다. 송화관은 예술 활동을 통해 불이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유세계의 예술 활동이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나 민족의 나라들은 국민들의 아픔을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국가에다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라고 호소하셨잖아요. 그것이 공산체제의 그 예술과 민족의 사회 예술 뚜렷한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자유와 양심, 도덕에 따라서 간 사람들이 그 간절함, 무언의 아픔 소리를 귀로 기울이고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저와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인권재단의 이성민 한반도 담당 디렉터는 이날 BOA에 지난 2009년 첫 오슬로 자유 포럼 개최 이후 해마다 많은 탈북민 인권운동가와 단체 관계자들을 연사로 초청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등 해법을 모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국 국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슬로에서 다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 시선에 어떻게 보면 그 억압과 그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아닌 김정은과 그 정권의 무기 발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벽 선생님과 같이 직접 고문과 굶주림, 노동실을 직접 겪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의 그 용기 있는 그런 작품을 그 참가자에게 보임으로써 국제사회 이런 메시지를 환기시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라.
아울러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창조적 자유를 상징하는 예술가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권재단은 이번엔 별도로 오슬로 자유포럼이 열리는 오슬로 콘서트홀 내부에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살림집 전시관을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뷰이에 공유한 사진을 보면 살림집 전시관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휘장, 노동당 선전구호 등이 있습니다. 이성민 디렉터는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간단히 스캔하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며 많은 사람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해서 DVD를 단속이 좀 꺼낸다던가 아니면 노트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북한 주민의 그 굴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장치들을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면을 봐야 된다. 배터리를 사용해서 DVD를 단속이 좀 꺼낸다던가 아니면 노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북한 주민의 그 굴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장치들을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변의 억압과 만연한 그 우상화, 그게 순종을 해야 되는 북한의 시스템, 그래서 그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북한 주민들,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고.
탈북민 출신인 이성민 디렉터는 그러면서 오슬로 자유포럼엔 세계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24기 북한 인권 아카데미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군 점령하에 있던 유럽을 해방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독일 나치군의 점령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5만 명 이상의 캐나다와 영국군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것입니다. 1944년 연합군은 유럽에서 나치 독일군의 공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서부를 거의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연합군은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변에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연합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내륙으로 진출해서 파리를 탈환합니다. 6월 6일 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한 달간 100만 명의 병력을 노르망디에 상륙시킵니다. 소련도 동부 전선에서 나치를 압박합니다. 이후 2차 대전의 흐름은 바뀌었고 나치는 11개월 뒤에 패전을 선언합니다. 노르망디 해변에서 벌어진 첫날 전투에서만 연합군 4천여 명과 독일군 5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됐고 두 달여간 양측의 전사자가 2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은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44년 6월 6일 영국에서 YMCA, 즉 기독교 청년회가 창설됩니다. YMCA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영국의 조지 윌리엄스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주 6일에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는 등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또한 런던 거리에는 소매치기와 거지, 알코올 중독자로 넘쳐났습니다. 이때 런던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조지 윌리엄스는 청년들이 지식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YMCA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YMCA 운동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재 YMCA는 세계 120여 개국에 만 개의 조직을 가진 최대의 기독교 민간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